예, 오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는데요. 우리 이 지난주에 나눴던 이 본문 그대로 가지고 오늘 율법의 진실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을 나눠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율법의 진실에 대해서 나누면서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죽음의 이집트에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같이 언약을 맺을 때 주어진, 그러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이제 우리를 보냄받은,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서 이 이집트처럼도 말고 또 가나안처럼도 말고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된 자들의 삶의 기준, 가치, 그들의 법, 이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는 저들의 이 삶의 가장 그 문제가 됐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분명히 그 율법 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도된 백성들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뭐 정치에 대한, 문화에 대한, 종교에 대한, 그러니까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르침, 하나님의 그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크게는 우리가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모세오경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구절에서 보면 뭐 율례와 법도, 뭐 계명과 규례, 뭐 법도와 규례, 뭐 규례와 율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섞여서도 나오고 또 명령, 뭐 계명, 율례, 법도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기도 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 그 용어부터 많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다른 뭐 그 경우마다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혼돈을 좀 덜 하려면 일단 국어 사전적 의미로 그 하나하나의 그 뜻을 좀 정의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명령 그러면 뭡니까?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에서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하는 거, 그런 내용, 그게 명령인 거죠. 그리고 계명은 뭡니까?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례 그럼 뭐냐면 형률의 작용에 대한 법례들을 말하는 거고요. 법도는 법률과 제도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을 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해서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 이런 의미로 율법이라고 그러고, 규례 그러면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그 관례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의 좀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이게 좀 섞여서 사용이 돼도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분명한 건 뭐냐? 이 율법 안에 단지 죄를 드러내고 의롭게 되는 그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드러내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대속자가 오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동물의 피로 임시적인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홍해를 건넌 자로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도 율법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 단지 죄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인된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 이 사람들이 이 살아왔던 과거, 이집트 안에서의 그 세속의 삶, 그런 문화와 가치도 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이 사명의 땅,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 안에는 이집트 아니면 가나안 같은 족속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구체적인 삶의 방법들이 이제 율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또 구원받은 후, 지금 우리는 똑같은,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집트에서 살다가 구원받고 나서 시내산에 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직접적인 여정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과 이 문화 속에서 이집트요 가나안 같은 이 문화 속에서 이 세속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전에 이집트처럼 살아왔던 그런 족속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똑같은 땅으로 들어가고 똑같은 곳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사명의 땅으로 변하여서 가나안 그 사명의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아왔던 그런 습관과 방법과 태도와 말투와 그 모든 것들이 아닌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이 시내산 언약, 이 약속, 이 율법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 의도, 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으로 가보고 있는데 성경을 역사적으로 봤더니 이 시내산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축복의 길로 가든 저주의 길로 가든 이런 길들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이거를 역사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오늘날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은혜로 받는 구원이냐 율법으로 받는 구원이냐 행함의 구원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많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를 알고 더불어서 내가 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거는 지키면 살려주고 안 지키면 다 죽겠다. 뭐 그런 어떤 종교적 협박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지금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제 그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는 것. 그게 경외함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는 경외함으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이 말씀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고 그리고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갈 것이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아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인 거죠. 축복의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분별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부분들을 살펴가는데 크게 이 구약의 이 율법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그 이 제사법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메시아를 상징하던 그런 모형으로서 제사법이 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이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럼 그때까지 이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동물의 제사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겠다고 이 제사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먼저 관계가 바르게 서야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피가 없었지만 대신 동물의 피를 모형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그 온전함, 그 실상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죄를 임시적으로 뭐 그들에게는 임시가 아니죠. 이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 방법으로 제사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둘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음에도 같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분쟁이나 문제들을 다루어주는 그런 어떤 길을 제시하는 민법, 소송법, 심지어 먹는 거, 우리 건강에 관련된 것까지도 그렇게 포함된 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기게 되는 그런 관계의 문제. 그리고 여기 이 율법이 우리를 복 주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그런 먹는 거에 대한 법까지도 그렇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모형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인 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될 일반적인 법들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온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법들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괴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대로 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 안에 양심과 도덕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은 오래전부터 법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뭐 성경이 먼저냐 무슨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도 그 안에 그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율법에 나오는 이 민법 소송법 뭐 이 먹는 것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서로가 살아가면서 죽이는 삶이 아니라 복주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이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제일 먼저 주신 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말을 하죠. 이 법을 지금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며 더불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법으로 주신 게 이 도덕법이라는 거, 십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민법이나 도덕법 같은 것은 죄 씻음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모형으로 하던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정 하에 연습한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 들어온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인 실제와 관련된 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안다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모형으로 지키던 이 제사법은 모형이었으니까 실상이 오면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이나 뭐 소나 염소 등을 잡아서 그 피로 드리던 죄 씻음을 위한 이 제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대신해서 모형으로 드리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희생의 제물의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영원히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의미와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완전한 이 죄 씻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것.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으로 해왔던 게 실제가 왔고 실제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졌다기보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더 이상 그 의미만 찾아가면 되지 뭐 그거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뭐 이 율법 안에서 폐해진 게 있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하곤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던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할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할례의 경우도 마음의 할례 즉 세례가 오니까 온전히 완성됨으로써 이제 할례가 아니라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우리가 뭐 그런 몸에 어떤 그런 것들 해야 되는 의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 모형으로 하던 것이 아닌 율법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법이나 도덕법 같은 것은 여전히 변치 않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사실은 이런 법들이 성문화되고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랬지 하나님의 명령들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윤리와 이 도덕적인 율법이나 공동체의 삶에 관련된 것들은 모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윤리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기준과 가치가 되는 거죠. 요즘에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앞으로 우주시대가 올 텐데 뭐 우주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우주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에 그 본성 그대로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인간은 인간인 거죠. 이 법은 그렇게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창조된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집트,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 여기부터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됐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과 가치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이 율법 속에 있는 거죠. 도덕법, 민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동물의 피로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림으로 임시적으로나마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용납해 주셨지만 뭐 이제는 그거는 다 이제 완성이 된 거고 그렇지 않고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가치, 이 민법이나 도덕법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지키고 바르게 지키고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이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그 의도, 이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맞게 잘 지켜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이 꿈꾸시고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생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백성들을 창조하셨을 때 이들이 이렇게 서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를 믿기 때문에 바른 관계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 언약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파들과 유대인들과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이셨는데 그 다투셨던 이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잘 지켜보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신 진실한 뜻을 어긋나게 만든 종교적 규율들,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다툼이 많았죠. 어떤 면에서는 이 장로들의 유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르게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 끝에 생긴 거긴 한데 그게 하나님의 진심까지도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 아닌 인간의 종교성이 들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도 없어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회, 이런 큰 교회도 아니죠, 회당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모이면서 말씀을 이제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열심히 지켜가는데 이걸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화되고 강화되고, 뭐 저도 그런 거예요. 뭐 청년들이 와서 어디까지가 연애할 때 괜찮습니까? 손 잡는 데입니까? 뭐 어깨, 그러니까 뽀뽀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경의 말씀에 근거된 어떤 기준을, 좀 합당한 기준을 만들어내려고 했겠죠.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의도가 싹 없어져 버리고 종교적 규율이 돼서 그걸 안 지키면 안식일에 동물을 살리는 건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거는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떼어내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말씀 본문 자체보다 장로들의 해석, 다시 말하면 주석을 더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읽어봐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읽으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역사를 알아가면서 읽어가면 이거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조로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자초지종을 알면 우리도 그 깨달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으냐, 그건 좀 다를 수 있으나 어떠한다고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저를 판단해 볼 때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깊이를 주는 거는 잘 못할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제가 가진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해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일단 뭐 이 율법에 대해서 무슨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많은 얘기가 우리가 듣고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이 됐나, 왜 이 시내산에 왔을 때 주신 이 말씀이었는데 이 의도가 이런 거였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식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고 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릇된 이 중재자로 섰던 그 장로들의 유전, 이 주석들을 다 깨뜨리내신 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법 같은 경우는 그냥 쳐다보고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어도 그거는 이 저거 음란한 죄를 범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그게 완전하게 됩니까? 못 지키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의도를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 개혁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거부반응이 나거든요. 이걸 바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 의도,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율법을 바르게 이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무조건 율법의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법을 보든 간에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가를 알아야지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암호책이 아닌 편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읽어가면서 그게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방법은 무조건 문자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지난번에 나왔던 이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이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숫자 하나하나 다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 성경 해석이 너무 이상해져가고 막 억지로가 되고 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1차적으로는 편지니까 읽어가면서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의도와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이 말씀을 해석해가는, 풀이해가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율법에 보면 수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결혼법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형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자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자손을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법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이 도덕적 규칙에 굉장히 혼란이 오죠. 이게 율법이고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단지 율법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 시대에 그런 있었던 법입니다. 이런 게 워낙 그때는 뭐 빨리 죽고 전쟁으로 죽고 많이 그러니까 이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늘은 너무 먹기 살기 좋아져서 결혼을 하고도 애를 안 낳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이건 거꾸로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특히 이 여자가 남편을 잃었다, 이거는 완전히 사회의 약자고 막 짓밟히는 존재. 지금도 가끔씩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그 과부나 그 자녀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날도 그런데 법이 보호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도 그런데 만약에 과거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단지 율법으로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하기 전에 이 전에 아브라함 이후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아가는 처음 그때 봐도 이 수혼법을 거부하는 일들이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수혼법의 경우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형수를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수원법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대 목적에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을 이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가문과 집안 내에서 보존해 주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런다. 세 번째는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함이었다. 주석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중에 가장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적합한 해석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홀로 되어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함께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함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내가 이걸 거절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책임지도 않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이런 이 책임지는 의도 이를 혼자 내팽겨버리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또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곳곳에서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는 공동체는 심판받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원법에 대해 알게 하신 이유의 근본적인 의도, 그것은 이웃사랑이고 약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해석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율법에 나와요. 근데 이런 의도는요, 이 적용한 이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적용해서 해석을 해 가야지. 그러면 힘이 있다고 살인이나 사람을 쉽게 해하는 짓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지를 위한 거지, 문자 그대로 그것을 무조건 행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성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은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성경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못하고 자기에게 막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려고 성경에 나온 숫자들을 그대로 무조건 사용해서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게 나와서 자꾸 교회를 혼란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까지도 문란을 일으키는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잘못되면 벌주고 다 무자르듯이 다 잘라서 죽이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법,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법,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눈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정서에 맞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막 결혼시켜서 그래도 살아가라 이렇게 억지로 하려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의도, 그 뜻을 따라 바르게 해석하고 온전히 지켜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그램대로 뭐 움직이는 기계를 향해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람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능과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금부터 이게 지금 3500년 전에 주었던 이 말씀이 모세오경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은 영원토록 이게 우리 가운데 있을 거다 한 얘기가 3500년이면 어느 정도 이해되지가 않아요? 이해될 수 있죠. 3500년 그때 어떤 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창조로부터 영원토록 모든 백성이 따르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진리로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본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변하지 않아요.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세월이 가면 뭐 사람이 점점 아주 색다른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처음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심판의 그 자리 가기까지 변치 않아요.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우주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은 그 본성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죄악을 잘 보면 그 죄의 근본된 것은 항상 똑같아요. 그 뿌리가 같아요. 성경이 말해주고 경고하는 그거 그대로예요.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문명이 들어오면서 좀 더 과거와 다른 좀 발달된 환경을 살고 뭐 법이 보호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지금도 이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뭐 법을 다 피해가면서 벗잖아요. 합법적 절세를 한다고 하면서 다 자기들만 갔잖아요. 그래서 상위 뭐 한 몇 프로 되지 않은 사람이 이 지구 온 땅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죄악의 근거를, 이 뿌리를 보면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대로인 거예요. 역사 속에 계몽주의가 나타난 적이 있었죠. 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은요,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계명될 수 있다. 그리고 계명된 인간들이 사회의 오래된 폐단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진보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교육의 가능성과 교육에 의한 사회 개조 및 역사적 진보의 가능성을 확신한 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사회 개조나 역사적 진전의 근원은 이 인간의 이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모든 사물을 그들 자신의 이성의 힘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모든 교육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이성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교육의 줄을 이뤘던 그 전까지는 종교나 실제 생활상의 이 현실들이 빠지고 교육의 그 과목이 뭐가 됐냐면 철학, 과학, 정치, 경제, 미술, 문학, 사교상의 예법 등을 교육과정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인간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게 역사적 상황을 보면 중세 로마 카톨릭 그 천년의 그 잘못된 그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참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고 존재 이유를 바르게 찾는 좋은 방향으로도 작동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렇게 인간이 존중받는 사회, 법이 있는 사회, 이런 게 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계몽주의 운동이 주는 결과 외에도 인권을 존중받으며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와 과학 발달로 인한 지적인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오늘날 범죄를. 여전히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에서 저지르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죄악들을 그대로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똑똑해져서 교묘하고 지능 범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지식적 이론들로 교묘하게 아주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아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법도 피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이 인간들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다운 이 길을 주는 이 율법,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부터 3500년에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걸 갖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말하는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지키고 함께 바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켜가야 될 믿는 사람들의 길인 거죠. 자,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걸 좀 넘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이 말씀의 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가야 됩니다. 매주일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매주일 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기초 위에 쌓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성화의 가정을 무시하던 우리 역사 속의 과거의 교회들, 어쩌면 이 기독교를 주도하던 그런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겨우 율법의 핵심을 말씀해주는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뭐뭐라고 들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러하다. 이 산상수훈은요, 불신자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즉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생활이 산상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윤리적인 삶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돼 있고 결국 교회요 성도라고 해도 결국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래서 이 사회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이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외침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가나안 땅 우리를 보낸 그 땅에서 살아갈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시내산의 언약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 의도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말씀의 지침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말씀 율법과 규례다. 이게 율법의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약속,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이 약속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만 맞는 그런 지침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계 속에서도 만고불멸의 법칙과 같이 모든 시대,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창조로부터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만고불멸의 세월이 흘러가도 결국은 변치 않는 그 삶의 기준 그게 바로 진리인 건데 35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성경은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거나 뭐 개정판이 나오거나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 시대 모든 나라 열방과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삶의 길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죠. 비록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도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이 아까처럼 자초지정을 잘 따져가면서 읽어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술사들의 주문책도 아니고 알 수 없는 예언들이 가득 차있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예언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언도 이 약속대로 지켜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예언이었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역사를 바르게 한다면 이 예언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를 쓸 때도 우리 마음대로 말해서 되질 않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컴퓨터가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바른 답을 주죠.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만드셨지만 만드신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더 쉽기도 할 수 있고 약간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의 이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읽어간다면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느냐? 그건 뭐 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읽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성경을 대할 때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뭔가 신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읽지 않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더 복잡하게 억지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분명히 말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혼자 읽는 게 아니라 바르게 지도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번에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읽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평생을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들입니다. 이 외에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중에서도 이 율법에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부분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약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장편 대화 드라마 같은데 앞에 한 120편 되는 거 다 빼먹고 뒤에 121편부터 보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결국은 신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언약과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더불어서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다음의 미래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역사의 처음부터 우리가 바르게 살피지 못하면 당연히 신약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만 계속 들이파는 경우는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얘기만 듣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살펴볼 때 우리가 율법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약속을 지켰을 땐 어떤 삶을 살았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게 바로 구약의 기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록 두껍지만 좀 잘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두꺼우니까 뭐 못 읽어서 어렵고 안 읽어서 어렵고 그런 거지 실제 내용이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로 이 성경을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살펴나갈 때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시고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믿음의 구원의 문제도 구약의 이 역사적 상황을 모르면 그냥 단지 그냥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 이거밖에 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찹찹하면 그게 미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 약속을 어긴 이후 수없이 바른 길로 세우기 위한 수많은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그때에 그렇게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아 예수님의 그 진정한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모르면 그 역사가 흘러 열매처럼 나온 이 신약은 절대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다 모르는데 계시록만 또 그렇게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역사와 이 어떻게 또 이게 벌어진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계시록도요, 이 역사를 따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의외로 더 많은 것들을 계시록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내용이 이해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법적으로 또 무슨 뭐 신학적으로 이걸 풀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개혁주의 신학들이 풀어가는 이 성경 해석의 방법이 처음에 문법적, 그 다음에 역사적, 그 다음에 신학적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어쨌든 이 성도들은 이 역사적으로 먼저 이 모든 상황들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황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말이 어떤지 저 사람의 말이 어떤지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도대체 뭐가 기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 잊지 마시고 이 성경의 전체 역사를 알아가는 거 우리가 열심히 또 해나가십시다. 이게 한 번 갖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한 뭐 적어도 예수 믿고 한 5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싹 들어와서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율법의 진실에 대해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까지 살피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성경의 전체부터 살펴 들어갈 그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가셔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준비들을 해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빼지 말고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심어가는 그런 시작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허나 헌신 예배 나가겠습니다.